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중 간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라크 팔루자에서 정부군과 수니파 무장조직 ISIL 간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팔루자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피신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적어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팔루자에 갇혀 있다며 소년병으로 징집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내전 당사자들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ISIL이 방패로 삼고 있는 민간인들이 처참히 살해되거나 폭격을 맞은 주택 잔해 더미에 산채로 매장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팔루자에서 지난주 이후 전투를 피해 탈출한 주민은 62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봉쇄된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시리아 정부군이나 반군이 육로 지원을 계속 차단할 경우 13개 지정된 지역에 공중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어제 해당 지역 유엔 전문가들이 공중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시리아 정부가 여전히 도로를 봉쇄한 채 인도주의 지원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차기 정부의 양자회담 제안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미국과의 장기 안보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중국과의 협상에 독자적인 행보를 암시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의 차기 외무장관으로 지목된 패트릭토 야사이 씨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양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한다며 필리핀 새 정부가 양자회담에 복귀하고 분쟁 문제를 균등히 조율하며 관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지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테러 위험에 따른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여행 경보에서 프랑스에서 곧 유럽 축구대회와 자전거 경주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계획돼 있어 테러 단체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다음 달 말 가톨릭 종교 행사인 세계 청년의 날 대회에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엄격한 보안 검열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여름철이 시작되고 대규모 행사가 임박함에 따라 발령된 것이며 아직 신뢰할 만한 특정 테러 위협은 없다고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소두증 신생아가 처음으로 출생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동부 뉴저지주 도나 A산자립 여성병원에서 어제 소두증 신생아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남미국가 온두라스 출신 30대 여성으로 태아가 소두증을 앓는다는 진단을 받고 더 나은 진료를 위해 미국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한반도 관련국들이 냉정과 절제로 지역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다음 주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압박은 북한을 항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will and do talk about and the SND provides a platform for that is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관련국들이 냉정과 절제로 지역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지난 2013년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중국이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 북중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 대표단의 방중에 대해 양 당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하는 전통을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양 당과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인민이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사회주의 사업 건설에 더 큰 성취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두 친서에서 북한은 북중 간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결과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세한 면담 내용과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북 제재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양국 관계의 개선 방안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재확인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전통 우호와 친선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리 부위원장이 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같은 전향적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리 부위원장을 통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한 데 대해 중국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한의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규모 방중 대표단은 앞서 1일 오후 숙소인 야오이 타이를 출발해 삼엄한 교통 통제를 받으며 인민대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1호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8대와 미니버스 1대 등으로 구성돼 40여 명에 달하는 방중 대표단 전체가 시 주석과 만났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 북한 매체와는 달리 중국 언론들은 다소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노동당 정무국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전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한 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리 부위원장이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과의 회동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그동안 북중 관계가 힘들었던 이유가 핵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처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북중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7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통적인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교류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1일 관영 신화통신 기사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중년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 노동당 정무국 리수용 부위원장이 숭타오 중년부 부장과 회담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의 배경 등은 한국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자체적인 해설이나 분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 현안을 주로 다루는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리 부위원장과 숭타오 부장의 만남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리 부위원장은 숭 부장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강조한 경제와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노선을 지키겠다는 북한 노동당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리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7차 보고대회에서 밝힌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 과업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서 중년부 숭 부장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과 인민들이 나아가는 길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며 당 대회가 제시한 목표를 실현해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숭 부장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그리고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꽃피운 전통적인 북중 친선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년부는 하루 전 리 부위원장과 숭 부장의 회담과 관련한 발표문에서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상황을 설명했다며 양측이 북중 간 전통적인 우위를 소중히 여기고 양당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북중관계 회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베이징을 찾았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카드를 준비했을까요? 전문가의 관측을 김환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악화된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를 의제로 한 대화 제기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최근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 보유국을 재차 선언하고 당 규약에도 이를 명시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사실상 선핵 후협상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리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당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사실을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존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 핵은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상태에서 이 시점부터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북중 관계는 정상화하고 5차 핵실험은 유보하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테니까 중국은 이제 북중 관계 정상화하고 대북 압박 그 완화하고 그다음에 6자회담으로 출구를 열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리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은 것은 북중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참 의지를 밝힌 중국에게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유예 정도의 제안을 내놓았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핵실험을 잠시 중단한다든가 중국이 그래도 뭔가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핵화를 전제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협상 국면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아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현재 그 핵 개발에 대한 동결 정도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북한이 선뜻 지금 현재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조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이에 따른 부담 때문에 북한을 회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압박 강화 일변도에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병행하는 예를 들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은 대규모 경제 지원과 김정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 5개년 전략 같은 것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 또 국제사회 압박을 약화시켜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표시를 북한에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가들은 리 부위원장이 이번 방중으로 당장 북중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선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고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상회담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토대로 핵 동결과 같은 보다 진전된 협상 카드를 자신의 중국 방문 성사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하기보다는 제재를 할 때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이시카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는 1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성김 특별 대표는 회동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에 6자회담 당사국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당장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행동을 보인다면 대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 측이 6자회담 과정에서 약속한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움직임이나 구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김홍균 본부장은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미한일 3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평가를 공유를 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 압박 공조 방안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발을 계속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방중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방중이 끝나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측 이시카네 국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북한이 생각을 바꾸고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최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면서 이 북한을 항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결과는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will and do talk about and the SNED provides a platform for that is the practical question of how to ensure
러셀 차관보는 3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동의하기 바라며 이는 무조건적 항복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일관적인 목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중 간 전략 경제 대화가 그런 논의를 할 자리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 나눌 대화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 기반을 둔 대북 압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끝나도록 만들지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의 완전한 협조 아래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며 전략 경제 대화를 미중 양국이 성취하려는 결과를 앞당기는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vastly improved chance of getting there with China's full cooperation.
특히 중국이 북한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함께 입안했고 이미 선언한 대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에 무게를 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매우 잘못 이해되어 왔다며 현재 미국의 전략을 가장 간결히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31일 새벽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죠. 미 백악관이 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missile test in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explicitly prohibit North Korea's use.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고 북미 지역의 위협이 아니란 미국 지열약사령부와 북미 우주방어사령부의 평가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앞서 한국 시각으로 31일 새벽 5시 30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무수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 대응과 미군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d the opportunity to discuss in Asia steps that the United States has taken in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하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국제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정을 야기해 결국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으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국제 압박이 북한 정부의 다른 전략적 결정을 이끌어내길 분명히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실패 등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태를 자제하고 국제 결의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행보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단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재처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31일 공개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에는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몇 가지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5월 22일 현재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딸린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석 달 전 발전소 옆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 석탄 더미가 완전히 채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3일에서 22일 사이 하역 건물 옆에는 철로로 움직이는 무게화차가 정차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탱크 혹은 통이 적재되어 있는데 재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공급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민간 군사정보업체 올소스 어널리시스의 조셉 버미데즈 선임 분석관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올해 초반부터 주기적으로 눈에 띄는 무게화차는 모두 재처리 활동과 관계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재처리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작업을 시작했을 수 있다는 조짐이라는 겁니다.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동쪽 방향으로 두 대의 대형 트럭이 보이는 것 외에는 연기가 나거나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의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버미데즈 분석관은 원자로 활동이 멈춰 있거나 매우 낮은 출력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1년에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버미데즈 분석관은 경수로 변전소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건물 동쪽과 서쪽 방향 모두로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남성 흡연율이 최근 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남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 세계 흡연실태 보고서에서 2014년 12월 현재 북한 남성 흡연율이 43.9%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12월에 52.3%에 비해 8.4% 감소한 것이지만 조사 대상 아시아 18개 나라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겁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라오스가 65%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56.7%, 방글라데시 54.8%, 중국 52.9% 순이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도 5월 초 보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3년 남성 흡연율이 4년 전에 비해 8%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흡연율과 2013년 남성 흡연율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북한에서 매일 담배를 피는 성인 남성 비율이 32.6%며 여성 흡연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보건시설과 학교,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나 정부시설, 식당 등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허용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법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연치료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의료시설 대부분이 금연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껌이나 패치 등 금연보조제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5년 4월 세계보건기구 담배통제기틀협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담배통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2010년 금연연구보급소를 창설했으며 최근 도소재지에 금연연구 보급기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담뱃갑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각국에 광고 대신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와 사진 등이 있는 담배 포장을 권고했습니다.
This year on World No Tobacco Day, WHO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get ready for.
마거리첸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금연을 촉구하며 로고, 색, 브랜드 이미지, 홍보 문구 등을 없앤 담뱃갑이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담배의 로고나 홍보 문구 등을 없앤 포장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오는 12월부터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폐암 사진 등을 담뱃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박은정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아, 이번에 온 거 있잖아. 이렇게 어린이 기자단 그래서 통일입니다라는 기념식으로 와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성인 못 자는 당찬 모습인데요. 제5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기자들이 기사 작성을 앞두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쓰면 좋을 것 같아. 너는?
통일부는 어린이들의 통일인식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100명으로 출범한 어린이 기자단은 2013-14년에는 150명으로 정원을 늘렸고 지난해부터는 한 해 300명씩 선발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기자단은 매월 통일 기사를 작성하고 통일부의 주요 행사에 참여해 현장 취재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5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인 5학년 이일주 학생입니다.
통일에도 관심이 있으면서 제가 통일에 대해 그 뉴스에 나오면 제가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자단은 통일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면서 통일부 장관님께서 직접 나와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니까 궁금증이 풀려요.
한 달에 한 번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난 4월 27일 발대식을 한 제5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대부분 이제 첫 기사를 썼는데요. 6학년 박세은 학생과 최세인 학생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그런 형식을 썼어요. 통일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우선 우리나라에 올 수 있으니까 인구적으로 발달이 되고 통일이 되면 그리고 자원적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경제 발전에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 좀 무기가 발달돼 있으니까 절대 침묵 못할 것 같은 그런 것까지 다 자세히 써서 친구들에게 올렸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떴어요. 방복궁이요. 거긴 우리나라의 법궁인데다가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궁궐이거든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통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소개서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 주제에 관련된 기사 같은 걸 내서 뽑히게 됐어요. 뿌듯했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에서 뭐 일어난 일하고 뭐 제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 썼어요. 제가 그냥 기사 냈을 때는 그냥 뭐 뽑히기 위해서 낸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 냈으니까 참석도 받아보니까 되게 뭔가 신기했어요. 그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큰 건 할 수는 없지만 작게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전에 이번에 북한이랑 우리 남한이랑 고위 회담을 할 때도 정말 가슴 떨리면서 이렇게 뉴스를 받고 그리고 계속 생각해 보니까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발달해서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북한이 막 뉴스를 보니까 막 핵폭탄 발사한다고 위협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조차도 엄청 적대시하고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우리랑 같으면서도
5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요. 여름 캠프를 거쳐 가을에는 탈북 어린이와 함께하는 통일기원 한마음운동회와 공연, 전시를 진행합니다. 또 12월에는 통일연원 현장을 탐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통일에 관련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매월 기사를 작성해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누리집에 올릴 예정입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들은 각자 쓰고 싶은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북한 사람들의 지우기 나쁜 생활에 대해 알리고 싶어요.
친구들도 저처럼 예전 모습처럼 아직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 제 기사를 보고 조금 통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우리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큰 도움은 되지 못해도 그래도 일단은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노력하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이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서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통일도 알리고 통일부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힘을 보태서 한 발짝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통일에 대해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6학년 심규리 학생의 어머니 김정희 씨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조금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도 많이 좀 향상된 것 같고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이제 학교 방송반 활동을 하는데 이쪽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통일부에서는 올해 어린이 기자단을 대상으로 합창, 사진, 만화 그리기 등 다양한 특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 2월까지 활동을 마치고 내년 봄 5기 수료식과 6기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래서 통일입니다. 참석하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화이팅!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됐던 중국인 3,700명에 대한 전후 최대 규모 보상에 합의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 동중국해에 이어서 최근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네.
또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 스위스에서 개통됐다는 소식. 끝으로 미국 소식으로는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운영했던 트럼프 대학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들에게 배상을 한다고요?
네. 이 미쓰비시사가 이 중국인 태평양 전쟁 동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죄하고 1인당 10만 위안, 미화로 15,000달러쯤에 되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중국인 피해자 측과 교환했다는 내용 일본 주요 신문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예.
중국인 강제 연행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교환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 중국인 피해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미쓰비시 측에 따르면은요. 이번 합의의 대상자가 중국인 징용 피해자 3,765명인데
예.
합의된 보상금이 1인당 10만 위안이니까요. 총액이 한 3억 7,650만 위안에 달해서 태평양 전쟁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합의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3,765명. 그렇다면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당시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예.
일본이 1942년 당시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외무성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한 3만 9천 명의 중국인이 이 탄광이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일본 한 전역 135곳에서 노역에 종사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6,830명은 강제 동원 중에 또 사망했는데요. 예. 이런 강제 노역이 주로 챙해지던 기업이 바로 미쓰비시사라고 하네요.
네. 미쓰비시는 일각에서 전범 기업으로 불러서 뭐 때로는 논란이 될 때도 있는데 네. 어떤 회사입니까?
예, 지금은 일본과 미주 등지에서 자동차 생산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 회사죠.
예.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이후에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중공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온 기업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이 군사물자를 다루는 군수기업으로서 탄광과 선박 공장, 무기 생산 시설 등에서 이 중국인은 물론이고요. 한국인과 미국, 또 영국, 네덜란드 출신 징용자 그리고 전쟁 포로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영국 많은 사람들이 미쓰비시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는데 네. 그렇다면 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과와 배상 이건 어떻습니까?
네, 미쓰비시가 최근 수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 영국, 네덜란드 출신 전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예.
그래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미국인 태평양 전쟁 포로와 유족들에게 이 강제 노동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예.
8월에는 중국 피해자들에게도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에 대해서 유독 한국인에 대해서만 사과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미쓰비시는요.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고요?
네. 조선인 강제 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예. 따르겠다는 게 이 회사의 방침인 거죠.
한일 청구권 협상을 또 근거로 들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치와 관련돼서 중국과 일본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언론은 대체로 환영 논평과 함께요. 미쓰비시와 일본 측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피해자 단체와 일반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매체들이 이 소식을 또 주요 기사로 취급하진 않고 있고요. 야후 재팬을 비롯한 일본어 온라인 매체들에서도 검색 기능을 활용해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작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오늘자에서 인민해방군 소식통과 군사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서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도권의 주권에 도전하는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명분을 주게 된다는 중국 소식통의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중국의 이런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미국이 중국의 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서 최근 1년 새 세 차례나 해군 전함을 파견해서 이 해역을 통과하게 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동맹국들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에 대한 반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3년 말에도요, 일본하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의 비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각 나라가요, 자국의 영공을 지킬 수 있도록 비행 물체를 식별해서 위치를 확인하고요, 필요할 경우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그런 항공구역입니다.
네.
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 군용 항기는요, 항공기는 이 해당국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는 게 관례여서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가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의 영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중국이 남중국해 상공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을 뭐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들리죠.
예.
안보 전문 매체인 카누아 디펜스 리뷰 전망을 보면은요,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 식별 구역의 기준이 이 중국명 융싱다오인 우디섬하고 이 난사군도로 불리는 스프레트리제도의 7개 인공섬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그러니까 370km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쉽게 말해서 남중국해 상공 거의 대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겹치게 돼서 또 주변국들의 반발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 스위스에서 개통을 했다고요?
네. 알프스 산맥을 관통해서 스위스하고 이탈리아를 잇는 세계 최장의 철도 터널인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예.
공사를 시작한 지 1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예.
17년 동안 매일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투입됐고요.
네.
9명이 또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그런 공사인데 그만큼 네. 대규모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장 철도 터널이라면 어느 정도 길인 건가요?
네, 오늘 개통한 이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은 총 길이 57km인데요. 스위스 중남부 에스트펠트에서 시작해서 남부 보디오까지 이어집니다.
예.
일본 혼슈섬하고 홋카이도 섬을 잇는 기존 세계 최장 철도인 세이칸 터널보다 3km쯤 길고요.
예.
영국하고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보다는 7km쯤 더 깁니다.
네.
다만 오늘자 영국 가디언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중국 보하이 해협하고 다련과 옌타이를 잇는 123km의 해저 터널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
이번 스위스 기록이 오래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123이면 스위스 터널보다 두 배나 많은 건데
그렇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나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통을 했으니까 열차들이 얼마나 이제 이용을 했나요, 이 터널을?
네, 일단은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 개통은 오는 12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 260대의 화물 열차와 65대의 여객차가 최대 시속 250km로 유럽의 남북을 오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여러 뭐 논란들, 뭐 막말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학과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트럼프 대학이 직원에게 배포하는 이 플레이북, 그러니까 지침서가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예.
한 4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데 트럼프 대학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지침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학 강연에 관심을 보일 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활용하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수강하려는 의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수강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학의 지침서에는 트럼프 후보의 이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확인할 수가
예.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대학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보통 다른 학생들이 대학 공부하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른 대학인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상당액을 투자한 대학인데요.
예.
이윤 창출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트럼프 후보의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열어왔는데요.
예.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고 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예.
수강생 대부분이 40살에서 54살 정도의 남성들로 평균 연봉이 한 9만 달러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대학 자체도 뭐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학의 지침서도 그 논란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년 전에 트럼프 대학에 다녔던 일부 학생들이요. 이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수만 달러를 냈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이번에 트럼프 대학의 지침이 공개된 게 이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요.
네.
그리고 2013년에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 트럼프 대학이 사람들로부터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받아내는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트럼프 대학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예.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별 도움을 못 받았다. 네. 뭐 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공개석상에서 기자단과 또 설전을 벌인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이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560만 달러를 모금한 게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예.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치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자신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한 기자를 향해서 지저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부정직하게 쓴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트럼프 후보와 설전을 벌이거나 신경전을 벌인 기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참전용사 후원금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혹이 있었던 겁니까?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직접 100만 달러를 내는 등 6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모금해서 여러 참전 용사 단체를 후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구체적인 단체와 후원금 액수를 공개하면서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왔고요.
예.
거기다가 이 많은 금액을 정말 모금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이걸 물은 건데
네.
이걸 이제 막말로 트럼프가 또 대응을 한 거군요.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그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 상대 당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클린턴 후보가 CNN 방송에 출연해서요. 트럼프 후보가 참전용사 단체에 후원한 것은 어떤 기자가 트럼프에게 창피를 줘서 기부하게 된 것이라면서 마지못해 한 행동이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18도에서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내일 오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 곳에 따라 구름이 끼면서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 32도고요. 안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1도,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 역시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중강 강계 지역에는 이따금 비도 내릴 것 같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31도,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내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면서 해산, 풍산, 원산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까지는 맑다가 오후 들어서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삼지연의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은데요. 4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있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 들어서는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의 경우 오후 들어 2.5m 내외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1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6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중 간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라크 팔루자에서 정부군과 수니파 무장조직 ISIL 간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팔루자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피신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적어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팔루자에 갇혀 있다며 소년병으로 징집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내전 당사자들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ISIL이 방패로 삼고 있는 민간인들이 처참히 살해되거나 폭격을 맞은 주택 잔해더미에 산채로 매장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봉쇄된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시리아지원그룹은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시리아 정부군이나 반군이 육로 지원을 계속 차단할 경우 13개 지정된 지역에 공중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어제 해당 지역 유엔 전문가들이 공중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의 지지도 격차가 최근 2% 차이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미국 내 주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45%로 트럼프 후보의 43%를 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3월과 4월 분석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월등히 앞섰지만 양당 전당대회와 본선거가 임박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의 경우 지난달 이미 당내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확보에 성공했지만 클린턴 후보는 여전히 당내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선거 등록 유권자 가운데 아직까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12.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차기 정부의 양자 회담 제안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미국과의 장기 안보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중국과의 협상에 독자적인 행보를 암시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의 차기 외무장관으로 지목된 페르펙토 야사이 내정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양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지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테러 위험에 따른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여행경보에서 프랑스에서 곧 유럽축구대회와 자전거 경주대회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계획돼 있어 테러 단체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다음 달 말 가톨릭 종교 행사인 세계 청년의 날 대회에 25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엄격한 보안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